시편 21번 메시지. 고난받으시고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화된 누림을 가짐. 세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함. 두 번째, 시편 45편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여섯 번째 정거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시편 2편이고 두 번째 정거장은 시편 8편이며 세 번째는 시편 16편, 네 번째는 시편 22에서 24편, 그리고 다섯 번째 정거장은 시편 40편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 45편 9절부터 17절까지를 고찰해 볼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대하기 전에 나는 성경과 그것을 이해하는 법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하고 기묘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연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야 하지만 반드시 천연적인 생각이 아닌 새롭게 되고 빛비춤받은 생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빛비춤받은 생각, 즉 우리의 이해가 신성한 비달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빛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새롭게 되고 빛비춤받은 생각이 없다면 시편 45편을 연구할 때 특히 열왕의 딸들과 처녀들과 함께하는 왕후를 찬양함으로 왕을 찬양하는 것에 관한 9절부터 15절까지를 연구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왕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취했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한 남자는 한 아내만을 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장로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45편의 왕은 수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거느린 이방 왕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시편에 있는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닌 예표의 문제이며 이 예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된 생각과 빛비춤받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성경, 특히 계시록의 해석에 관해서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계시록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학파에 의하면 계시록은 반드시 표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에서 어떤 항목들은 표징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들이 금등대들로 상징되었듯이 새 예루살렘도 역시 상징 곧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상징들과 예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징들과 예표들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많은 하늘에 속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계시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볼 수 없고 비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진들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적인 상징이나 사진의 예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생명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사실상 문자 그대로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보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원천이요 실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있는 다른 상징들은 교회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예표는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묘사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증가요, 확장이요, 동반자인 하와에 대한 그림이 없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가요, 확장이요,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표징할 하와의 예표가 필요합니다. 구약은 또한 교회의 또 다른 면을 계시하기 위한 표징으로 장막과 성전을 사용합니다. 하와와 장막과 성전은 모두 교회의 사진들입니다. 교회는 하와로 표징된 그리스도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먼저는 장막으로 후에는 성전으로 표징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두 표징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임에 관한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표징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임을 볼 수 있으며 시편 45편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45편은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믿는 이들인 많은 딸들로 이루어진 아내를 가진 그리스도의 표징이요 예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징할 왕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은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이 오직 한 아내만 갖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수백 명의 아내들을 취했습니다. 시편 45편에 관한 한 우리는 이것을 윤리적으로가 아닌 예표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갖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표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의 독특한 표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가진 솔로몬은 단체적인 아내를 가진 그리스도를 표징하며 이 단체적인 아내는 각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온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한 아내만을 두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이것에 대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45편은 솔로몬을 찬양하는 언어로 쓰여 있으며 솔로몬은 단체적인 아내를 가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해력과 함께 새롭게 되고 빛비춤 받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나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으로 이 시편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천연적인 생각은 시편 45편을 이해하는 데에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빛비춤을 받아 새롭게 된다면 우리는 시편 45편이 아주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먼저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솔로몬 왕의 아름다움과 승리와 왕국과 미덕의 달콤함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 기자는 계속해서 왕후를 찬양하므로 왕을 찬양합니다. 왕비는 혼자 있지 않고 열왕의 딸들과 처녀들인 그녀의 동무들과 함께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예표의 관점에서 본다면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왕후는 교회를 예표하며 왕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예표함을 볼 것입니다. 예표에서 이 왕후는 단수, 즉 개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체적입니다. 믿는 이들이 이 단체적인 왕후의 구성요소, 곧 조성 성분들입니다. 사실상 믿는 이들이 왕후의 구성요소이자 존귀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상반절과 같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9절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 상반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젊었을 때에 나는 아내가 교회라는 것은 믿고 있었지만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그리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가 아닌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청함을 받은 손님 역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한 면으로 이기는 자들이 신부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들이 청함을 입은 손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손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들은 단체적인 신부이며 또한 그들은 손님들입니다. 시편 45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왕후로 예표되었으며 그분의 청함을 입은 이기는 자들은 왕후 주위에 있는 귀비들로 예표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는 자들의 단체입니다. 시편 45편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우주 전체와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의 찬양은 기이합니다. 그것은 직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승리와 위엄과 왕국과 달콤함을 찬양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분의 교회와 이기는 자들을 찬양함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직접적으로 그분께 속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은 직접적으로 그분 자신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겹은 직접적으로는 그분의 몸, 곧 그분의 지체들에 관한 것이요. 간접적으로는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시편 45편 9절부터 17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귀비들과 왕후의 동무 처녀들 가운데 있는 열왕의 딸들과 함께하는 왕후를 찬양함으로 왕을 찬양함. 9절부터 15절까지에는 왕의 귀비들과 왕후의 동무 처녀들 가운데 있는 열왕의 딸들과 함께하는 왕후를 찬양함으로 왕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의 딸들이 왕의 귀비 가운데 있음. 9절 상반절은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들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열왕의 딸들은 왕족인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표징하며 왕의 귀비는 존귀와 위엄을 지닌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표징합니다. 왕이 존귀와 위엄을 지녔을 뿐 아니라 왕후와 그녀 주위에 있는 여인들 역시 존귀와 위엄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로 된 교회의 그림이며 예표입니다. 신약에는 교회와 믿는 이들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은 믿는 이들은 우리의 신분을 계시하는 시편 45편의 예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믿는 이로서 당신이 열왕의 딸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왕에게서 태어났고 따라서 왕족이므로 열왕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시편 45편이 우리에 대해 말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여 나는 왕의 딸들 중 하나이며 귀비들 중 하나입니다. 나는 왕의 고귀함과 존귀와 위엄을 지녔습니다. 나는 평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인 우리의 신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왕족 신분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바뀔 것이며 우리의 성격은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값싸게 팔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을 것이며 좀 더 존귀하게 처신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는 전갈들처럼 행동하고 논쟁할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왕족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비밀한 영적 이해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우주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계된 것들, 즉 하늘에 속한 것들에 의해 영향받을 것입니다. 시편 45편에는 신약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표들, 상징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편에 수백 명의 아내를 둔 남자로 표징된 그리스도의 이상하고도 놀라운 예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표징은 윤리의 문제가 아닌 예표론적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표론적인 면에서 솔로몬과 그의 많은 아내들이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창조하셨고 그를 모든 왕 중 왕으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솔로몬의 아내가 되도록 애굽과 그 밖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온 공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아내가 될 믿는 이들로 구성된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교회가 있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표로부터 우리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동반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면에서 그분은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아내인 왕후이며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왕후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왕후의 많은 동무 처녀들로 표징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처녀들과 동무들이 동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유에 따라 여기서의 왕후는 개인이 아닌 단체이며 그녀의 모든 동무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해 조성되고 구성된 그녀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시편 45편을 이해하는 합당한 방법은 예표론에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표를 이해한다면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표를 이해함이 없이는 이 시편을 이해할 길이 없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표에 따라 시편 45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왕이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왕후, 즉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왕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왕후의 구성 요소들은 믿는 이들이지만 이들은 실패한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하고 이기지 못한 자들이라면 존귀와 위엄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구성 요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 있음. 9절 하반절은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섰도다 라고 말합니다. 왕후는 교회를 상징하며 그녀가 금으로 꾸며졌다는 것은 교회가 신성한 본성 안에서 나타남을 표징합니다. 그녀를 덮고 있는 이 금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즉 우리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덮개이십니다. 이 덮개는 완전히 신성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빌의 금으로서 정금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덮개의 첫 번째 층입니다. 딸이 듣고 봄으로 그녀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며 왕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모함. 10절은 계속해서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딸은 교회를 표징하는 왕후이며 아비집은 교회의 천연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딸이 그녀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 말은 천연적인 관계를 부인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역대로 많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가족에게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시편 45편 11절은 계속해서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왕후의 아름다움은 교회를 통해 표현된 그리스도의 미덕들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미덕들입니다. 주님을 경배함.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사랑만이 아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두루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오며 백성 중 부한자가 그녀의 은혜를 구함.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항구인 두루는 부로 알려진 번창하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두루의 딸은 번창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며 백성 중 부한자는 상류계층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구절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후에게 구한 은혜는 교회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은혜입니다. 이 구절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교회로 올 것입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림. 13절 상반절은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라고 말합니다. 왕의 딸은 교회를 표징하는 왕후이며 그녀가 궁중에서 모든 영화로움 가운데 있음은 그리스도를 궁중으로 취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표징합니다. 여기에서 궁중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처로 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믿는 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취하며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이것은 거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취할 때, 즉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는 거처가 되시며 따라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취할 때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됨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처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성령의 거처가 되고 그분이 그러한 거처가 되심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라는 신성한 삼일성의 셋 사이의 상호 내재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이신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교회는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짜 넣어져 있음.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짜 넣어져 있도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처리받으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의로움이 되심을 표징합니다. 이와 같이 금으로 짜 넣어진 옷이 그녀의 덮개의 첫 번째 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오빌의 금으로 표징되었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됨.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녀의 덮개의 두 번째 층인 또 다른 옷, 즉 수놓은 옷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요구에 부합되는 성도들의 의의 옷을 입고 혼인 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드리라는 것을 표징합니다. 이에 관해 계시록 19장 8절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낸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의는 객관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반면 이기는 자들의 의는 주관적이며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채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의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관적인 의의가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45편에서 왕후는 두 가지 옷을 갖고 있는데 오빌의 금으로 짜여진 첫 번째 옷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에 해당하며 수놓은 옷인 두 번째 옷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그녀를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가. 시편 45편 14절 하반절에서는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것임을 표징합니다. 처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받고 왕궁에 들어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궁전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표징합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중점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점들 중 하나는 거처와 궁전의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거처를 가지며 그런 다음 궁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가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즉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우리는 왕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호 거처는 새 예루살렘을 표징하는 궁전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무엇입니까? 간략히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이들 안으로 역사되어 그들과 연합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실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영원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결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새 예루살렘은 둘 다 삼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우리와 연합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실체는 우리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거처인 공동 거처입니다. 공동 거처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을 찬양함으로 왕을 찬양함. 이제까지 시편 45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찬양하는 것과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인 그분의 교회를 찬양함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과 17절에는 왕의 아들들, 왕의 후손들을 찬양함으로 왕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표징합니다. 한편으로 믿는 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요 자손들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하고 왕이 그들을 온 세계의 군왕들로 만듦.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들을 삼으리로다. 여기에서 열조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열조를 의미하며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이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군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오늘날 세계의 문제거리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땅에서 통치하실 때 이기는 자들은 왕의 직분으로 그분의 공동왕으로 그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들들인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군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아름다움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교회들인 그분의 모든 지체들, 곧 그분의 모든 자손들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 완전한 조망,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며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함. 마지막으로 17절에서 기자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려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기는 성도들을 통해 만세에 기억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기는 자들과 공동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통해 만국의 찬양을 받으실 것임을 계시합니다.